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도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아마 제가 그 미국인 친구랑 같이 영어를 배운다고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그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이분들을 뵀는데 그동안 차곡차곡 배웠던 영어 지식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쓸모가 있더라고요.
오.
외국인을 만났는데 긴장되지 않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배우는 것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공부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이고, 좋은 경험하셨네요. 부럽네요. 영어를 좀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네, 지혜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법원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업과 수천만 달러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의 세계 은행에 최후 통첩을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은 지난 3월 중국은행 세 곳에 보낸 의견서에서 홍콩에 등록된 A기업과의 광범위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행들과 A기업의 이름은 의견서에서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A기업은 익명의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 은행 기밀 유지법 등을 위반해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불법 돈 세탁을 해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의 소유권이 모두 중국 정부에 있고 은행 세 곳 중 두 곳은 미국의 지점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은행들의 혐의를 인정하면 이 은행들은 미국 내 계좌를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 관련 기업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보이콧이란 어디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하거나 배척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1차적으로 보이콧하는 국가나 주체와 거래하는 국가나 업체까지도 보이콧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에도 이 은행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부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은행 측이 응하지 않자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작년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중국 측이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작년 11월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편법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서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읽힙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중국의 처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대기오염이 개선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이후 환경오염 개선이 이 지방관료 실적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자 공무원들이 대기질 수치 조작에 뛰어든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터에 따르면 중국 닝샤 자치구 스수이산시 공무원들은 2017년 1월 환경보호국 빌딩에 물안개 대포를 쐈습니다.
네, 물대포를 발사한 것이 건물에 설치된 대기 측정소의 오염 측정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을 뿌리면 아무래도 먼지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오염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속임수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측정 결과를 의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뒷돈을 주면서 대기 측정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죠?
그렇습니다. 산시성 림펀시 공무원들은 2017년 3월부터 1년간 대기 측정소 주변에 물을 뿌려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정소를 비추는 방범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방범 카메라 관리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윈난성 멍즈시, 또 장시성 지안시 등 7개 도시에서 살수차의 원래 경로를 대기 측정소 주변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정상 측정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업과 결탁해 대기오염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2017년 4월에는 전국 대기오염 조사가 진행되자 각지에서 공무원들이 공장 가동을 강제 중단해 공장 측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정부의 허위 보고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전국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중국에는 여러 가지로 가짜 제품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공기오염에 대한 수치도 가짜로 만들어내고 있으니 공기오염을 개선하는 일은 갈 길이 정말 멀어 보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금기시되고 있는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9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선 이후 1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천안문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1980년대는 이 중국 인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1976년까지 20여 년간 벌였던 극좌 노선에서 벗어났고요. 또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운영을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자유나 인권, 민주를 요구하고 관료와 부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시위가 있기 3년 전이네요. 그러면 1986년의 시위는 어떻게 촉발됐죠?
86년에 들어서면서 이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후여방은 1986년 6월부터 있었던 대학생들의 정치 민주화 개혁 요구에 호응하면서 온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개혁파 인사들에게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서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 있는 중국 과학기술대학 대학생들이 안희씨의 인민대표 선거가 이 중앙의 간섭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처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는 1986년 1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네, 호요방 총서기는 바로 이 86년 12월에 있었던 대학생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987년 1월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네, 맞아요. 이 자유와 민주 또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묵살당하자 지식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쌓이게 되었죠. 후여방 당 총서기가 또 1989년 4월 8일 정치국 회의 도중 심장병으로 쓰러져 그 4월 15일 사망한 직후에 천안문 광장에 모여 후여방 당 총서기를 추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후여방 총서기에 대한 추모 활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반부패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그 지표가 성격이 바뀌어 간 거네요.
그렇죠. 처음 시위를 주도한 것은 이 베이징 대학을 비롯한 베이징 시내 대학 재학생들이었지만 시위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위 군중의 수는 10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네,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 또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베이징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 집회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마침 이 5월 16일로 예정돼 있던 덩샤오핑과 그때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30년 만에 중소 화해를 취재하러 베이징에 모인 세계 각지의 기자들에 의해 천안문 집회와 인민해방군의 유혈 진압은 많은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크리스토프 기자의 기사에서는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 사망자 수와 관련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3개 병원에 68구의 시민들 시신이 들어왔고 또 다른 4개 병원에도 다수의 시민들 시신이 들어왔으나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5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총상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일부 사망자들은 해방군의 장갑차들이 시민들이 설치해놓은 바리게이트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장갑차에 깔려 죽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도 89년 당시 중국 언론의 보도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시민들이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민주화 시위에 대한 언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도 불가능하고 인민해방군의 유혈 진압 과정에 도대체 몇 명이 사망했는지 지금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해외 언론은 3천 명에서 심지어는 만 명까지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있은 지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해마다 6월이 되면 중국 공산당은 바짝 긴장을 하고 대학가나 또는 진보 인사들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죠.
네, 올해도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검열과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에 관한 단어를 검열하는 것은 물론 반체제 인사를 자택에 구금하거나 또 6월 4일 전까지 먼 곳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후자도 해마다 5월 말이 되면 강제로 휴가를 가야 되죠?
네, 후자의 경우 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휴가를 떠나는데요. 행선지는 베이징 자택에서 300km 가까이 떨어진 허베이성의 진황도입니다. 그가 이 진황도에 도착해 공원으로 산책을 가려면 중국 공안이 달라붙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요. 후자는 천안문 사태 기념일인 6월 4일까지 진황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집 밖으로 1년간 다시 나갈 수 없죠.
후자는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자택 구금된 상태죠.
네, 사실상 현대판 귀양제인 셈인데요. 중국 정부는 해마다 안정도 유지라는 명목으로 반체제 인사나 천안문 희생자 유족들을 베이징 밖으로 보내거나 가택연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기억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인접한 그 홍콩 지역이나 대만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천안문 30주년과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였던 왕단, 오알 가이 씨 등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역대 대만 총통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이 천안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대만 차잉원 총통이 용기를 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래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국민을 탱크까지 동원해서 무력 진압한 사건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중국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 보면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을 정치 문제까지 끌고 갈 태세인데요. 요즘은 천안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소수민족인 위그르 민족에 대한 집단 수용소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서서 중국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내에서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또 기념 활동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며 정부의 변혁을 촉구했던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화를 꿈꾸는 진보 인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지만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역사적 흐름은 그 어떤 폭압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6.4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영원히 세계 인민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중국어 한마디. 오늘은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자유와 인권, 민주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 自由, 인권, 人权, 민주, 民主, 自由, 人权, 民主. 네, 가슴 뜨거운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중국의 조선족 출신의 락 가수 최건이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에 불렀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콰이 홍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지엔.
짜이지엔.